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축복을 듬뿍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철학의 어떤 모든 생각들이 바로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은 사람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럼 죽게 됐느냐?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가 늘 있어서 삶의 자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염려와 걱정과 죄로 인해서 다툼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지 않았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죽게 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게 하심으로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그럼 뭘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바로 이맘때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에는 큰 소란과 불안,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지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3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바로 그 예수였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문만 듣던 그 청년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려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크게 환영했는데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군중들의 그 열광, 말하자면 무리가 막 흥분하고 감동했었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청년 예수는 그냥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거침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가운데에서 환전상들, 돈을 바꾸는 상을 그냥 내리고 그냥 엎어버리고 제사용 짐승을 막 그냥 파는 그런 이 상인들을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이제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대견스럽게 그냥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던 이 율법학자들이 막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궁지에 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 거침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거꾸로 질문을 해서 그들을 그냥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궁지에 몰아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야말로 그냥 탄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시기심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열광하면은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나면은 로마 군대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막 그냥 진멸시키면은 그들 자신도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군중들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찾아왔습니다. 은 30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금요일 밤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막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를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는 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성견 경비병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공회 회원에게 심야 특별 재판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도 새벽에 급히 처리해야 할 죄인이 있으니까 재판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꼼짝없이 거기서 잡히게 됐습니다. 잡힐 때 예수님께서 나만 잡아가지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밤 11시에서 12시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포박해서 잡아가서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그날 그 저녁 늦은 때 예수님을 신문해도 도저히 무슨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봤지만은 신통한 증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가야바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묶어서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종교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 끌고 가고 로마 총독이 사형선고를 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저 갈릴리로부터 다니면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을 선동하고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에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 유월절 때 올라와 있었는데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 아주 무슨 마술이나 또 기적이나 경험할 줄 알고 기뻐 좋아했는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정치범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무리들이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고함을 쳤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이제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물을 떠올아서 손을 씻고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형벌을 이제 선고한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 형은 노예들이나 흉악범을 치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생활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예수님의 아래 이 뭐 팬티 같은 것을 광목을 가지고 이렇게 입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빨가벗게 그냥 완전히 벗겨놔놓고 그냥 모욕과 수치를 주면서 완전히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기가 지을 십자가를 이제 자기가 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치고 가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구경꾼으로 왔던 구레네 사람 바로 이 시몬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와서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둘과 함께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 달릴 때에 그 전에 눕혀놓고 손과 두 손과 발을 이렇게 포개놓고 쇠 못으로 이제 망치질을 해서 이제 매달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 죽었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이 오니까 시체를 치워야 되므로 사람들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염통을 찔렀는데 피와 물이 쏟아지고 예수님은 정말 거기서 운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아, 이 사람 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됐는데 급히 이제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어달라 요청해서 자기가 묻힐 그 새 바위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는 그 새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때 공회의 사람 또 한 사람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와서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식일 후에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는 했는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쉬지 않고 걸으면 그 당시에 한 40시간, 40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들은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신에다가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큰 돌을 막아놨는데 그 돌이 굴러져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시신 없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실제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는 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쓴 어떤 소설 같은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은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헬라 사상이 들어와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눈으로 그냥 그림처럼 한번 슬쩍 본 것이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관념, 생각 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설명도 보면은 다 온전치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와 능력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6절에서 이 8절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계실 때부터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했거든요. 기억해봐라.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벌써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이하에도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도 아셨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거기에 향품을 바르려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 다음에 빈무덤만 있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랐을 때 천사가 둘 나타났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그냥 어쩔 줄 몰랐을 때 천사가 말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더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은 아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오늘 11절에 보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참 정말 안타까운 반응 같죠? 왜 이러느냐 하면은 제자들은 당연히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애초부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말씀보다 경험과 현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문화적인 어떤 상황 관습을 보면은 여자들이 하는 말은 절대 믿어서 안 된다. 여자들은 종교 법정에 서든지 세상 법정에 서든지 정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참 어리석은 그 모습을 보였지만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를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을 다시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살렸냐면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나흘이 되어서 이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비극을 만난다고 해도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어떤 큰 문제의 일들을 당한다 해도 결국 좌절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자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에 보면은 곳곳에 산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온다. 누가 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오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뱀은 누구냐? 사탄 마귀를 받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처녀에게서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이 누구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쭉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13절에 보면은 먼저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부려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에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 함께 동행했는데 그들은 눈이 감겨서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그냥 슬퍼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참 큰 일들을 행한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죽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체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살아난 것을 보지도 못했으니까 아마 천사들이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지역을 지나가서 거기 어느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래 강권에서 모셔서 우리하고 같이 좀 있자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음식을 떡을 떼서 갖다 주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자 말자 예수님은 어디를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이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고 감동이고 감사이고, 할렐루야. 이건 뭔 현상이냐면 영적인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밖에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도 안 믿고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탁 부딪히니까 성령님의 그 증거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 이것이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쫓고 협상한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의 증거가 옳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합리로,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들어왔는데도 처음에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 직접 만나서도 이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안 살아나셨는가 정말 잘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도마도 의심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봤습니다만 그래도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지만은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되고, 사흘 만에 죽은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믿어질 것 같은데, 머릿속은 믿어지는데 내 마음 갔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두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 잘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감한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거리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겁없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 하고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로 말미암아 하루에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때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셨는데 너희들 기다려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보낼 것인데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오직 기도하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마치 눌려있던, 눌러놓았던 스프링이 팍 그냥 튀어오르듯이 그냥 갑자기 그냥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서서히 시프란 그냥 성전까지 올라가서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침없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무슨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믿어지지 않냐면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박사학위가 서너 개 되어도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께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믿지. 그래요. 믿지.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으니까 살아났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셨다니까 믿지. 이래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이래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어머니 한 몇 마디를 제가 듣고 난 뒤에 이분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왜냐하면 너무 정확한 답을 너무 쉽게 그냥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정말 살아났을까? 실제 살아났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에이 뭐 그 살아났다고 하는데 성경에 살아났다고 하지만 누가 요즘 예수님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믿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지식이나 논리나 이성의 인식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거듭남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영생 복락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선포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논리적인 설명으로 인해서 이해와 깨달음을 믿음이라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활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설득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만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나 이게 잘 안 믿어진다 혹시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매일 부활하고 결국 부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하고 결국은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시간 개념으로 볼 때에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고 부활한 존재입니다. 시간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같이 살 때 우리도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고 결국은 부활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시시한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우리가 부활했다는 의미는 지금 어떤 비극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슬픔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낙담을 이기고 새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시 담대히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으로 가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부활신앙은 뭐냐면요, 나도 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이 신앙, 믿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부활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큰 낭패를 당하고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기껏해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괴감만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담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담대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나 자녀나 가족들 중에서 일찍 하나님 앞으로 간 그런, 하나님 앞으로 보낸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슬퍼 안 할 수가 있어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언젠간 다시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위로 중에 위로죠. 소망 중에 소망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진리 이후 시대를 삽니다. 포스트 트루스, 진리 이후의 시대.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과학을 믿고 이성을 믿고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감정을 믿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런 시대는 사람들이 성육신이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열심히 죽는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 오직 한 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나는 거듭나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부활주일은요,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요,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위로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에게서 속아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 비참한 죽음에서 살리려면은 누구를 깨야 되냐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리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대표로 십자가에 있어 죽으신 것입니다. 사망이 죽음의 세력이 완전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의 증거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의 용서받은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하고 결국은 완전히 부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은 절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장래와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